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은 테러로 얼룩진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과 기대 속에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새해 맞이는 그 어느 때보다 테러 위협에 대한 공포 확산으로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어제 저녁 민헨의 철도역 두 곳에 테러 공격 정보가 입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수도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 광장을 폐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경찰이 수도 자카르타에 새해맞이 축하 행사를 겨냥한 테러 공격 기도를 공개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테러 기도 용의자들이 체포되자 수도 브뤼셀의 새해맞이 축하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진 프랑스는 통상 진행되던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된 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반면 영국은 런던과 에딘버러 등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성대한 새해맞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밖에 올여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는 2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새해맞이 전야와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경제 발전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은 오늘 낮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바란다면 체제 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는 핵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며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이른바 북한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제재 계획을 늦출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앞서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이란과 홍콩,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12개 업체와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어제 보도에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제재의 문제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언제 발표될지 또는 그대로 추진될지 여부 등이 분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제재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미국이 이란의 자체 국방 권한에 대해 계속 불법적인 간섭을 한다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반군 대표자 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 정부와의 평화회담에 참여할 대표자 선정이 주요 목표입니다. 회의에서는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강제로 권력을 박탈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압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 알누스라 전선의 아흐라르 알샴 대표는 시리아 내 이슬람인들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회의 결과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여 년 만에 처음 해외로 수출되는 미국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어제 미국 남부 텍사스 항을 떠났습니다. 이 선박에는 멕시코만의 코노코필립스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되어 있으며 구매 계약 업체인 스위스 무역 상사 비톨그룹에 인도하게 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70년대 석유 위기 당시 단행된 미국산 원유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2016년 새해를 맞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 규제 정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차량 등록번호에 따른 격일 운행제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1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호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국방당국의 직통전화 개설은 두 나라 간의 신뢰와 협력을 이룬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국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 집권 5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즉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경제 발전을 강조했지만 핵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1일 낮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호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선 직접 최고위급 회담을 할 뜻이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번엔 비록 간접적이지만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언급을 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올해는 한국 측의 4월 총선이 있고 북한 측에서는 5월 초 제7차 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어제는 정상회담에서의 어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한 이후 통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러나 박근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며 자주 통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체제 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정신에 역행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 소동이라거나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핵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병진 노선을 국가 목표로 공식 채택한 이후 신년사에서 이 노선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러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른바 북한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년사는 또 경제 분야를 정치 군사 분야보다 앞에 배치해 김 제1위원장이 경제 문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력 문제 해결에 전 당적, 전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며 발전시설 보강과 발전소 건설, 자연에너지 활용 등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내각과 국가경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재일 위원장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주문하는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7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야 한다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재일 위원장은 29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와 눈길을 끌었고 말을 더듬거나 몸을 흔드는 등 과거 신년사 발표 때 보였던 모습이 사라지고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재일위원장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안경을 끼었는데요. 네. 그 안경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그런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린 사람이지만 또 중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좀 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당당했지 않는가. 그래서 연습을 작년보다는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자, 이 김재일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6.15와 14선언을 언급하면서 자주 통일 원칙을 새삼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가 상당히 극한으로 치달았었고 그렇지만 8.25 합의에 의해서 극적인 타협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달에 열렸던 당국관 회담도 별 성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를 평가하면서 남한이 상당히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남한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7.4남북공동성명이나 6.15선언, 14선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8.4 목함질의 사건, 그것은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남한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식의 이제 책임 재원가성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고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의 태도, 남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면서 이 대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물론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은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언급까지 했었는데 근본에는 진실로 민족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과도 대화를 한다 이런 그냥 사람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도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가 조금 수그러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남한이 체제 변화라든가 제도 통일을 꿈꾸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 외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북한을 포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상회담 같은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년간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모두 10년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후퇴한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핵무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예, 지금 내년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남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특별히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다양한 타격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다양한 타격 수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작년에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두 차례 걸쳐서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에 배경 화면으로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발사 장면을 보인 것을 봤을 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대칭 무기 개발에 열심히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7차 당대회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해 온 이 김재일 위원장이 그러면 앞으로는 경제 쪽에 더 무게를 두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를 한 것은 역시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강성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민생활 향상과도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원래 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경진 노선을 발표할 때.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에서는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이런 순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제 건설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 등장 이후에 북한은 계속 경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2012년부터는 경제가 성장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확립을 위해서 경제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7차 당대가 5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주민동원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민생경제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해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북한도 이번에 신년사에서 제1국사라고 인민생활 문제를 그렇게 제1국사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이라든가 축산, 수산 이것을 3대 축으로 해서 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신년사 전체 내용을 봐서요.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예, 일단 남한에 대해서 심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를 남한 책임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신년사에서도 보면 일단 자신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들어서부터 전향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5차, 7차 당대회가 5월 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고 나가서 북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서 이런 분위기를 깨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7차 당대회 이후에 있어서 문제는 남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5.14 주제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즉 자신들의 의대대로 남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도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직시하고 남북 간 신뢰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 등 내부 과제 제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북한의 한 해 대내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설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사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먼저 이 신년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지난 1946년 1월 시작됐는데요.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북한의 정책 방향과 중요한 대남제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1995년부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2012년부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공동사설이 신년사를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일성 주석은 거의 매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김주석 사망 후 집권한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년사가 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신년사는 그의 북한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남북관계나 미북관계 등 대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년사 내용과 북한의 실제 정책이 맞아떨어지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신년사와 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신년사에 뭔가가 언급되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는 신년사와 현실이 동떨어지거나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2009년 신년사가 좋은 예인데요.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핵화는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몇 년간 신년사에서 밝힌 대남 정책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제부터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죠?
2013년부터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의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 절박한 과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루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남북관계는 신년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북한 한 달 뒤인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4년에는 어떤 신년사를 했습니까?
이때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비방 중상 중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백해 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신년사 내용이 남북관계에 반영이 됐습니까?
2013년은 북한이 어느 정도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해 2월에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북한은 상호 비방 중상 중지를 합의했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시켰습니다. 또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이 행사 폐막식에 황병서, 최용해, 김양곤 같은 북한의 실세들이 전격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대북전단 문제가 워낙 불거져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2015년도 신년사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5년 신년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초로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인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등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8.15 합의에 따른 것이지 처음부터 남북한이 정책 차원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신년사로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한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신년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강성국가 건설 같은 구호를 내걸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년사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측면에서도 조국 통일, 외세 배격 같은 구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신년사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북한 신년사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방부 핫라인 직통전화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설치를 제안한 지 5년 만입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나 지역의 위기 관리와 정보 교환 등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창원 취한 중국 국방장관과의 첫 직통전화 통화에서 직통전화 개통은 한중 국방당국 간 신뢰와 협력을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실무자들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양국 국방당국이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창원 취한 부장은 직통전화 개통은 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양국 군 소통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외국 국방부와 직통전화를 설치한 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입니다. 한중 국방부 직통전화는 단순한 국제전화 수준을 넘어 두 나라 간 전략적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기 관리 면에서 한중 군당국이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창영 박사입니다.
북한의 아주 갑작스런 그 급변 사태라고 하죠. 붕괴랄까 갑작스런 변화 또는 북한 내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우발적인 그런 위기 상황 이럴 때 한중이 어떻게 협력해서 그거를 상황 관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채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박사는 만약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줄의 도발로 불거진 남북 간 긴장 국면 당시에 한중 군 당국 간 직통 전화가 설치됐었다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북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직통 전화 설치는 또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일부 구간에서 항공기끼리의 충돌을 방지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어 북방 한계선 수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 측에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이에 대한 정식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에서 새로운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13년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북쪽 갱도에서도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서쪽 갱도에서 굴착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뉴스는 지난 8일에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서쪽 갱도에서의 추가 움직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갱도 주변에는 굴착용 레일이 설치되고 이를 이용해 해석 더미가 옮겨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터널에서 나오는 레일이 두 갈래로 나눠진 뒤 각각 해석 더미가 쌓인 곳으로 연결되는 장면도 보입니다. 38루스는 이 해석 더미가 가파른 협곡에 위치한 갱도 주변의 집안을 평평하게 다지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석 더미가 집안을 다지면 그 위로 추가로 레일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지대가 넓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38루스는 이번 서쪽 갱도 공사와는 별개로 지난 2013년 5월 이후 움직임이 없었던 북쪽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쪽 갱도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이 이뤄진 곳으로 한때 서쪽 갱도로 불리던 곳입니다. 38루스는 북쪽 갱도 일대에 넓어진 길과 폐석 더미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움직임이 기존 터널의 유지나 보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 외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 갱도와 2009년과 2013년 2차와 3차 핵실험을 했던 북쪽 갱도, 2009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남쪽 갱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모든 핵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거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거론된 북한 문제를 조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뜨겁습니다. 후보들의 관심은 주로 불법 이민과 총기 규제, 복지 재정 등 국내 현안에 쏠려 있고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테러와 시리아 난민 유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12월 15일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5차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같이 북한 문제가 실종된 가운데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거듭 북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자에 대한 인신 공격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3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중국, 러시아 등을 미국의 골칫거리로 꼽다가 북한의 미치광이도 문제이다. 그는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과 한국을 가르는 경계에 2만 8,500명의 미군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도 누구도 미치광이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이어 공화당 지지율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도 당시 2차 TV 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캘리포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30일 공개한 미치광이라는 제목의 최신 TV 광고 유세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묘사했습니다.
Today we face ever-growing threats. Radical Islamic terror, a lunatic in North Korea, a gangster in Moscow and a president more respectful to the Ayatollah.
루비오 후보는 오늘날 미국은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와 북한의 미치광이, 모스크바의 깡패, 이스라엘 총리보다 이란의 아야톨라를 더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 유세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루비오 후보는 지난 10월 상원에 2015 대북 제재 강화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당시 전 세계가 다른 나쁜 행위자들에게 신경을 쏟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불법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며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잽 부시 후보나 벤 카슨, 칼리 피오리나 등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 나온 그림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이고 어떤 그림들인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제
서울 부암동의 한 찻집. 영화 설지에 등장했던 그림과 영화에 참여했던 작가들, 또 실제 탈북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설지는 탈북한 화가가 예술적 고민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설지의 박진순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화 설지 속에 나왔던 그리고 또 참여했던 작가분들의 전시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영화 설지는 한국에 온 탈북 소녀가 아티스트가 돼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고요. 영화 속에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팝아트적인 요소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설지가 이제 각성을 하고 이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중간에 많은 벽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 속에는 팝아트라고 설명되는 이제 그림들이 10여 점 나오고요. 그리고 벽화로는 제주도에서 그린 벽화까지 한 15점 정도 벽화를 그리면서 찍으면서 표현을 했고요. 설지가 나중에 각성하고 이제 본인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림, 영화 속 등장인물 그림들은 3점 정도 있고요. 그 개인전 전시까지 하는 그림들로 하면은 한 15점 정도의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시 현장에는 탈북 화가 송벽 씨의 작품도 있는데요.
설지 시나리오를 쓸 때 저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신 송벽 작가님의 그림인데요. 이 작가님 자체가 북에서 선전화를 그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태극기와 인공기 사이에
네.
인공기 사이에 이제 소년이 보여 있고요.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이제 송 작가님께서 이제 많은 그림 속에 이제 표현하시는 표현 방법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 왕래도 힘든 이 과정이지만 하찮은 비둘기는 남북을 자유롭게 다닌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영화에 참여한 작가들과 영화의 제작진들도 전시회 현장에 함께했는데요. 조감독 역의 배우 구본진 씨는 그동안의 영화들에서 탈북민들은 어렵고 힘들게 그려졌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작가라면 누구나 갖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예술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에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그냥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좀 의식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옆에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본진 씨는 또 자신 역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생각하시면서 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역시 종종 뉴스에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이제 넘어왔다라는 뉴스만 보고 아 그렇구나 많이 넘어오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뭐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시면서 그 말 못할 사연들 때문에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말 못한 사연들 때문에 잘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그걸 좀 뭐 한 번쯤 우리가 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걸 물론 그걸 의식해서 뭘 어떤 행동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아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라구나 뭐 그런 걸 좀 알게 됐죠.
관람객들 중에는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 영화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설치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찻집이기 때문에 차를 마시러 왔다 우연히 전시를 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전에는 탈북에 관한 영화의 주제가 잘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박진순 감독님 영화 설치를 비롯해가지고 좀 더 그쪽 분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작가들의 그림이 뭐 킬드런이라든지 뭐 지금 후디니 아니면 여러 가지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기존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들이고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분들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영화 설지에 나왔던 그림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 선샤인은 오는 1월 16일까지 서울 부암동에 있는 한 찻집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이 추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많은 곳에서 열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강원도 정동진, 한반도의 그 호랑이 모양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포항의 호미곶, 영롱한 동종소리와 함께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강원도 낙산사와 경주 불국사 등에도 새해 맞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 해를 제일 빨리 볼 수 있었던 곳은 독도였습니다. 아침 네. 7시 26분에 해가 떴고 이곳을 시작으로 울릉도, 부산의 태종대 해운대, 울산의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 이렇게 동북쪽을 타고 새해가 돋았고요. 떠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한 해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곳곳의 풍경 역시 장관을 이뤘습니다. 해가 바다 위, 수평선 위로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순간의 환호와 탄성. 꼭 경험을 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도 동해안은 61만 명, 그리고 울산의 간절곶에는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참 엄청난 인파가 모였군요. 네, 새해 맞이 명소에서 먹는 떡국도 별미라고 하던데요.
네, 워싱턴까지 소문이 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가운 바깥추위에 떠오르는 새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정말 뭔가 좀 뜨끈하고 훈훈해지는 그런 국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맞이 명소에는 항상 그런 별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2016년이니까 2016명분의 떡국을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부족하니까 5,000명분의 떡국을 나누는 행사가 열린 곳도 있고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북을 두드리면서 시작된 축하 공연이 있고 또 해맞이 감상을 하고 헬기가 축하 비행을 하고 차가운 물속으로 바다 수영을 하는 장관이 펼쳐진 곳은 바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그 해맞이를 한 관광객들이 건네받은 풍선에 이 소원을 적어 하늘로 뛰어보내는 도망풍선 날리기 행사도 열렸다고 하고요. 이 5천 명분의 떡국이 나눠진 곳이 바로 광안리입니다. 바로 옆에 선 사람들과 떡국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고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분위기야말로 정말 특별한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한 해 한국 사람들의 그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뭐 병신년이라든지 새해 소망 연관어 분석을 해본 결과 건강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이 시험이고 안전, 돈,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졌다는 빅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붉은 원숭이의 해 2016년 병신년을 시작하는 1호 주인공들도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0분에 태어난 아기들, 새해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출길에 오른 비행기와 선박 등의 기록이 화제입니다. 2016년에 탄생한 첫 아기, 서울 그 제1병원에서 태어난 3.28kg의 여아가 있고요. 경기도 분당 차병원에서 태어난 4.26kg의 건강한 남아가 새해 첫 아기들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첫 아기의 부모가 돼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힌 이 부모들, 병원 측에서 준비한 무료 분만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참 운이 좋은 사람이 한국에 도착한 첫 외국인 관광객인데요. 행운의 주인공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까지 이어지는 한국 방문의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 한국에 도착하는 첫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또 왕복 항공권이 선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0시 2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객 중에 누군가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공항에 그 새벽에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환영의 목걸이를 들고 입국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행운으로 시작한 주인공, 베이징에 사는 중국인 왕옌니 씨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새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잊지 못할 특별한 여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국의 첫 수출 화물 비행기는 오전 1시 5분에 인천에서 중국 후동으로 향했던 747기였습니다. 전자기기와 반도체 화물 60톤을 싣고 수출길에 올랐는데 2016년 한 해 한국의 항공 수출길을 연 첫 기록이 됐습니다.
이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 이 장식에도 빨간 옷을 입은 원숭이가 등장했군요.
그렇습니다. 뭐 갑을병정으로 시작하는 10간이 있고 자축인묘 이렇게 이어지는 12간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병신년이죠. 그 12지의 신은 원숭이를 의미하고 있고요.
네.
10간의 병은 음양오행에 따라서 붉은색을 상징하고 있어서 올해 2016년은 특별히 빨간 원숭이지의 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왜 아이들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가 가장 생각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역습술가들은 잿도 많고 총명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원숭이가 뜨겁고 붉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올 한 해는 아주 역동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한 해 한국의 유통업계에서 벌이고 있는 빨간 원숭이 마케팅이 주목할 만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원숭이 장식은 기본이고요. 원숭이가 디자인이 된 컵, 원숭이가 디자인 된 일기장, 원숭이 방석에 원숭이가 그려진 옷까지. 백화점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사면 원숭이 인형을 선물하고요. 호텔에서는 원숭이 장식을 한 새해 상품을 소개하는 등 한국은 지금 온통 빨간 원숭이가 대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병신년 올해 비상이 걸린 것도 있다면서요. 이 대표적인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병신년 문구를 이용한 홍보를 금지시켰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상품 판매율을 높이려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병신년, 한글로 읽었을 때의 이 어감이 페이스북에 게시물 관리 지침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관리 지침이 어떤 것입니까?
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신념과 나이, 뭐 성적 정체성이나 관습, 뭐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병에 기반을 두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병, 신, 뭐 특히 동양권이 되겠죠. 이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뭐 늘 발음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참 어감이 참 어렵습니다.
네,
잘못하면 욕설로 들릴 수 있고요.
그렇죠.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가 대신에 이 병신년이라는 글자를 한자와 같이 쓴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또 그런 해법이 있군요. 자, 지난해 을미년은 그런 걱정 없이 새해 인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뉴스를 전달할 때도 참 발음하기가 껄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일반인들이야 어쩌다 하는 우스갯소리처럼 여길 수 있고요. 뭐 그 아래 조롱하는 댓글이 달려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공성 있는 곳에서는 이 병신년이라는 발음을 참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공공기관의 그 새해 인사 연하장에는 그런 달라진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한자 사용을 자제해왔던 공공기관에서도 한글 대신에 한자로 이 병신년을 표시하거나 아예 그냥 원숭이의 해 이런 문구를 달아서 새해 맞이 인사를 하는 등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논란을 피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거리에 종소리를 울리는 빨간 자선냄비. 요즘 그 세계적인 불안과 함께 한국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사상 최고치의 온정이 자선냄비를 끌게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한 달간 그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된 성금이 70억 3천만 원입니다. 이화로 계산해보면 597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의 구세군 자선냄비가 걸린 것이 1928년부터였는데 사상 최대 금액이 지금 구세군 자선냄비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흐뭇한 새해 소식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의 새해맞이 표정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죠.
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요. 오늘 테러 위협에 대비한 경계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성대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테러 공격을 경계해서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된 새해맞이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나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유럽에서 테러를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테러에 대비해서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계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선 파리 테러 용의자 여러 명이 검거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요. 당초 대규모 새해 맞이 행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보안 우려 속에 새해 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또 이 파리 테러 공격의 10번째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소 주변엔 무장한 경찰들이 순찰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 테러가 발생했던 파리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매년 새해 첫날 상젤리제 거리에서 열리던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2016년을 맞았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이 올랑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신년사에서 테러 위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 이 뮌헨에서도요, 어제 테러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돼서 철도역 두 곳을 폐쇄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당국은 새해 첫날인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런던과 에딘버러 등 주요 도시에서 테러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등 성대하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 템즈강 주변에는 입장권을 받은 11만 3천 명 외에도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 빅벤 의사당 시계탑을 비롯해서 런던의 주요 명물 뒤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의 장관을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도 테러 위협으로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 광장을 폐쇄했다고요?
네, 이 붉은 광장 역시 이 새해 맞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이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테러 위협으로 붉은 광장을 폐쇄하는 것은 드물게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자국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한 공습에 나선 이후 테러에 대비한 경계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네. 자, 미국 뉴욕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주 성대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이 타임스퀘어 광장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새해 맞이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새해를 축하하기 위한 축하객들이 모이는데요. 올해도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이 화려한 불꽃놀이를 비롯한 새해 맞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특히 1월 1일이 시작되는 자정을 기해서 거대한 공모양의 장식을 고층 빌딩에서 내리는 이 볼드롭 행사가 이제 뉴욕 새해 맞이의 명물인데요. 올해도 이 공 장식이 내려오자 광장에 모인 축하객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또 가까운 사이에서는 서로 입맞춤도 나누면서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새해 맞이 첫날 이 테러에 대비해서 6천 명의 경찰을 타임스퀘어 광장 등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면서 삼엄한 경계를 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새해 맞이 표정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미국 뉴욕 못지않게 또 이 새해 맞이 명소로 유명한 곳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인데요. 특히 올해 이 브라질에서는 2016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더욱 성대하게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고요. 20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불꽃놀이에만도 이 총 24톤 무게의 폭죽을 동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화려한 이 불꽃놀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는 도시 중에 하나인 호주의 시드니 향해도 올해 100만 명의 축하객이 모였는데 시드니의 명물인 하버브릿지 또 오페라 하우스 뒤로 화려한 불꽃과 조명이 새해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밝혔습니다.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도 물론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도요 불꽃놀이와 축하 행사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지난해 압사 사고의 여파 또 테러 경계 등으로 대규모 새해 맞이 행사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또 이 홍콩 빅토리아 하버에도 많은 새해 맞이 축하객들이 모였고요. 한편 이 최근에 테러 공격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은 어느 때보다 테러에 대비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새해를 맞았고요. 또 최근에 이 고층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두바이에서도요 예정대로 성대한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에서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새해 소망들을, 어떤 소망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